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또 15장 3절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남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의 노래를 배우기 원한다면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1절로 43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죠. 여기 나오는 그 두 노래는 모두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그리고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는 찬미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에서 우리는 앞선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2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주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탄 네 사람의 기수나 나팔소리 혹은 일곱 명의 실행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대접에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하신 분이시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한 손은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내 손에 얹고 잡으시고 둘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만국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성도들이 왕과 열국의 왕이라는 다른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떠한 해석이든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적인 예배와 존귀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우주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또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두려움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참 이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신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데 우리는 이처럼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자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빛이 되시는 바 이것은 그분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시죠. 또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겁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는 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열국이 그리스도 앞에 와 경배할 날이 분명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종말을 통해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받을 때가 꽤나 있잖아요. 참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든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든가 이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장차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의 이 방송 사역도 이 매기 성경 강해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세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시련을 당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부끄러운 사건들에 연루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런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부도덕과 경건치 않은 것 그리고 불의를 볼 때 비유가 거슬려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러분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급진적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뻔히 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나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날이 올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신가들이 나름대로 뭐 이런 것도 주장하고 저런 것도 주장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만 만약 제가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저는 감당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분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깨달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남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목격자들이 들려주는 이러한 간증은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이고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마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행위가 여러분 보시기에 의롭지 의로워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위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시편이 말하는 다음의 증거들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11편 7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 다음에 107편 1절 40절 42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주제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를 위해 하늘에서 성막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하늘에서는 일곱 금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도록 성막 안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전, 계시록에는 이 말이 15번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성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계시록의 전반부는 교회가 주제가 되고 있잖아요. 성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장면이 하늘로 바뀌면서 우리는 천상에 있는 성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도 천상의 성전을 본뜬 성전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와 성전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나누게 되는데 4장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천상의 성전을 본뜬 성전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특별히 성막과 증거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돌판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복제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도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형은 정결케 할 필요가 있지만 원형인 하늘에 있는 것은 정결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막 원형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9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행위는 이스라엘과의 언약, 즉 율법의 파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행사에 있어 의로우십니다. 그분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되 이스라엘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본책 가운데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있는 천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우린 앞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일곱 개의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일곱 재앙을 행하는 일곱 천사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속죄서를 떠났으며 하나님께서 긍휼 대신 공의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세마포로 된 옷을 입었다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세마포 대신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사본상의 상이한 표현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마포로 만든 옷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그 천사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보석으로 된 옷을 입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보석으로 장식되고 수놓은 옷을 입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했지만 진노의 재앙을 내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비로운 사역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또 보시면 금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장을 하고 더 이상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로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이 마지막까지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금대접 일곱은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일곱이란 수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그냥 보시지 말고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는데 종종 일곱이란 수에 대해서 좀 우리는 완전수 이렇게 좀 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의미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수입니다. 7은요. 모든 것과 완전이란 단어가 종종 혼돈되어 쓰이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일곱 시리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곱 교회가 각 교회의 역사는 모든 분야에 걸친 역사이고요. 일곱 시리즈의 각 시리즈의 대환란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시리즈의 전체의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인에 대한 사건에서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예언이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3년 반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그랬어요. 여기에 대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진노로 가득하다. 이게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서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계속 성전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교회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모두 교회와는 무관한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이나 성막 곧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어 영적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누어 볼 것이 일곱 금대접인데요. 이것은 대환란기의 마지막 부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대접은 작은 병보다 뭐랄까 좀 커다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이게 대접 있잖아요, 말 그대로. 좀 더 근데 이것은 그 우리가 보는 그 큰 대접, 아주 큰 그릇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병은 우리에게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작은 시험관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접은 성전 봉사에 사용되는 기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은 매년 하루 짐승의 피가 담긴 대접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담긴 대접은 죄로부터 구원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으로부터 나와 제사장의 복장을 입은 일곱 천사는 이제 긍휼을 베푸는 사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상에 진노의 대접을 쏟는 특이한 사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거절한 세상은 죄로 인한 심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심판은 인간이나 사단의 악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활동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어린 양의 진노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활동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보여준다고 보고요. 사자는 큰 소리로 어르렁거릴 수 있지만 어린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금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는 심판의 대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과실이나 사단의 증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